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왜 필요한가? 이 질문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천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것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전문 수로로 굳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법이에요. 법인데 앞에 율자가 붙어서 난해하게 들립니다. 영어로는 그냥 the law. 예, 법이죠. 예. 뭐 크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모세법이다, 모세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위한 법을 이제 가르쳐서 이제 모세법 혹은 모세율법이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 근데 법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모세법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법으로 운영되느냐? 법이 있긴 있어요. 그냥 구태의 법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신약 저자들은 그 말을 쓰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만은 정 뭐 법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것을 최고의 법 혹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법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것 같으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언약 백성에 대해서 주신 가장 큰 약속인 성령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칭의를 주지 못합니다. 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율법은 이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취소시키지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사실 율법은 언약과 믿음에 사실 반대되는 것이에요. 또 율법은 한 가지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인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저주를 가져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율법을 굉장히 찬양했기 때문에 율법의 삶의 구심점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바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유효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율법이 필요하냐?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이 있는 까닭은 구원의 목적과 별도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율법이 주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범죄하기 때문에 추가됐습니다.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 없이도 효력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왜 율법 제도가 나중에 추가해서 붙어나왔느냐 이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 뒤에 이렇게 붙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원리, 믿음으로 말하면 그 구원이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중에 들어온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을 썼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두려워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20절이 이게 열쇠가 되는 대목입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그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을 주는 것이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소위 말하는 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어요. 만약 그들이 주변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독특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길이 막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길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덧붙여준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도 죄를 지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신분이 뭐냐면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공동체로서의 질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해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유민이 돼서 광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그거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 천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종하고 불신실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뭐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별 죄악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가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정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로 부패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을 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법이 필요했어요. 법이란 것은 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율법을 안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국가는 그런데 율법이 필요했죠. 율법은 일종의 가로와 같아요. 모세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하나의 간주곡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모든 법이 그렇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범죄를 그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 형벌이 있기 때문에 형벌의 위협을 사용을 해서 범죄를 어느 정도 억제시킵니다. 법이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면 그것이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반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율법에 가진 형벌의 그 위협과 범죄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심판 때문에 그게 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주로서의 임재가 드러났기 때문에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사정했거든요. 당신이 중간에 서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그 형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우상숭배에 죄가 있다 그러면 사형시키라고, 죽여버리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혼자 사이에 간음이 일어나서 가정을 깨면은 그것도 죽이라고 그랬고요. 안식을 어겨도 사형이었어요. 부모를 거역해도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치유될 때까지 한때는 나라 전체가 그냥 다른 나라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것이 바빌론 포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이스라엘의 어떤 도덕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어요. 물론 제한적이었고 결국에 가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극심한 그 죄에 빠져서 가나안의 그 족속들처럼 완전히 그냥 멸망되는 그런 파괴는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까스로 힘겹게나마 유지하면서 여러 세기 동안 존속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포인트로서 제가 율법의 잠정성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런 것을 언급했습니다만은 율법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하는 특정 그 시기에 이것이 바깥에서 들어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의 공포가 있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예외 없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나 율법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 바라보냐면 율법 자체로서 이것이 완전히 컨테인돼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율법이 바라본 목표지 목적지를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상징으로서 의식으로서 여러 가지 법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율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제 시작한 때가 있고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라봤던 그 실체가 오면은 그것이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 않은 거죠. 더 이상 법으로서의 그 제재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해당되는 모든 법적인 제약들, 형벌들 이런 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명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오신 후에는 어떻게?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정법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집행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영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효력이 끝났다 할지라도 참고할 사항들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책들을 우리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배울고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뭐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하고 폐기 처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구약에는 율법 책들 다 버려도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원래 의도된 구약 시대의 잠정법의 범위를 넘어서 이것을 신약 시대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연속시킨다든지 그것에 대한 효력이 계속 있는 것처럼 여긴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란 말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에 있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 행위가 그러면 뭐냐? 뭐 이런 걸 놓고서 신학자들 많이 감론을 박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율법의 특정 부분이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의식법이라든지 시민법이라든지 그것만 잠정적인 것이란 말일까요? 아니면 모세율법 전체를 뜻하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포함한 도덕법까지 다 포함해서 잠정법이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가려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미국 교회니 뭐 다른 데서 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티칭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도덕법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모세율법에 있었던 도덕법은 영원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야겠죠. 일반적으로 모세법은 제사에 관한 의식법이나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만 적용됐던 시민법은 폐지가 됐지만은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신약교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칭의 구원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나 혹은 구원받은 이후에 혹은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되는 성화, 거룩한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도덕법으로 인해서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세의 율법이 들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통제를 받는다 그 말이죠. 법의 통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살았었죠, 그죠? 모세 시대 이전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만일 그것이 성화의 길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있어야 한다면, 도덕법이 필요하다면 왜 도덕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어떤 에서 모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런 믿음의 원리를 실천하고 그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하나의 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이도, 그런 도덕법이 없이도, 그런 규정이 없이도 의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간주하고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냐는 거죠. 율법이 없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이 소개됐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율법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모세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어떤 특징들, 예를 들면 뭐 음식규례라든지 안식일, 뭐 정결 예식, 할례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그러니까 율법 준수 자체가 아니고 그와 같은 율법의 특정한 부분을 놓고 뭐 이방인들과 교제를 차단하는 그런 율법주의였다 이거죠. 그런 율법주의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세법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일정 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다루지 않았어요. 율법을 전체적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를 되돌아보면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먼저 자신이 유대계에 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고 조상들의 전통에 철저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죠. 그 다음 부분에 이제 할례와 음식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와의 식탁교에 대해서 있었던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군을 얘기하는데 칭의군에서 언급된 율법도 모세법 전체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두 가지 형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중적 그런 용법을 쓰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자기의 말하는 그 율법이 무슨 뜻이냐 하면 뭐 430년 후에 생긴 것이 앞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원리,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뒤집지 못한다 하고 말했을 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의 의미는 뭐 안식이라든지 무슨 할례식이라든지 음식교라든지 정결식 이런 것에 국한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는 것이 뭐 그런 구체적인 몇 가지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주로 다룬 것이 뭐냐 그러면 할례라든지 뭐 음식규례라든지 뭐 조상들의 전통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거기 무슨 뭐 십계명에 대한 거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거 없으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의식법이었다 이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복은 뭐냐면 그것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걸 주로 다룬 까닭은 사도 바울이 그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이슈가 뭐냐면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할례라든지 뭐 그런 의식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구태여 다룰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냥 바울이 십계명을 또 다른 책에서는 얼마든지 언급했어요.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보면 뭐 로마서 13장 9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성령 생활을 위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전체가 다 제쳐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켰으면은 또 완성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율법 필요 없잖아요. 사랑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했으면 율법의 목표는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 사랑으로 살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전체가 성령 안에서의 새 삶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삶을 십계명에 직접 호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계명대로 가늠하지 마시오, 뭐 하지 마시오,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랬어요.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만 압니까? 아니죠. 이건 분명히 있어. 에비던트하다고. 성령 안에 있으면 더군다나 그거 다 알아요.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 나쁘다는 거 다 알죠. 아니 아무리 불신자고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를 자식이 죽이는 것은 나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살인이 나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율법책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그래서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을 해서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얼마나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리고도 자기들이 살인자라는 걸 예, 그 뭐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했겠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죄를 더 깨닫는다는 말씀은 그 본뜻은 그 뭐 아까도 우리가 성경 낭독에서 로마서 7장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구나 그래서 율법을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겠다 그것이 아니라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라 율법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안에서 행하면은 모세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조문과 그런 것들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율법의 도덕법을 끌어와서 신약 성도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느냐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과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기라도 한 듯이 구약의 모세법을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십계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법에 비하면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가늠하지 말라는 게 그게 뭐 그거 안 할 수 있죠 물론. 실제적으로 그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뭐 모든 게 다 증거예요. 세상 보면 다 증거잖아요. 증거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실제로 있는데도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아는 걸로 넘어가고 증거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지금 뭐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서는 노상 하고 있잖아요.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죠. 다 뭐 검사, 뭐 판검사 이런 거 다 뭐하고 감추 썼던 사람들 다 법을 다뤘던 사람들이 남을 족칠 때는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가 해당되니까 어떻게 그 증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법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오용하는 거죠. 법을 안다고 해서 법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죄인이라는 건 얼마든지 인정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은 최고의 법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러거든요. 이거 앞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 이미 했다고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가늠자예요. 그렇지만 세상 법은 그런 것이 아니죠. 모세법도 마찬가지죠. 예. 실행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바리 뭐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은 너희 마음판에 그러니까 돌판이 아닌 돌에 새긴 십계명이 아닌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두겠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성령께서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의 법은 높은 수준의 법과 동행해서는 안 되죠. 율법은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만 있었던 잠정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이런 잠정적 특징을 확실히 해야만 율법에서 해방이 돼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못 삽니까? 왜 크리스천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고 성령의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율법적으로 향하고 왜 이래요? 율법의 잠정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계속해서 율법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 주기도문 이렇게 한쪽에 해놓고 한쪽에 십계명 적어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문제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회 계획이고 교회 갱신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9절을 오해하면은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한 초점이 사라져 버려요. 바울은 율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죠. 시편 1편 보면은 율법을 묵상하라고 했고 구약에 읽어보세요. 시편이고 뭐 다 읽어보세요. 보면은 율법에 대한 묵상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전혀 새 언약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붙었으니까 다 하나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아, 율법 계명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데 대한 약속들이 있거든. 축복의 약속들. 그것이 다 번영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죠. 뭐 물질적으로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축복신앙들의 약속들을 그대로 붙여다가 신약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키십시오. 아멘하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갖다 붙이면 그냥 성경이 무지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두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 안 하시면 물질적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그 하면은 11조 하면은 그냥 뭐 그냥 창고에 꽉 눌러서 터질 정도가 된다. 그렇게 주겠다. 부어주겠다. 막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 사실 하나님께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시죠? 물질을 주시고 다 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냥 부어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그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갑자기 멀티 밀리언어가 되고 하고 막 온 세상 돈을 다 끌어모으고 막 온 교회가 번성하고 해서 몇만 몇천 그런 대형 메가처치들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몸에 가시가 들어와 있지만 그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시를 속속 다 빼주시지 않고 예 덜어 빼시죠.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새 가시가 또 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너의 소명을 마치게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명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충만한 은혜죠. 그것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시대에는 새 언약 시대에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지가 않고 예수님의 학교를 열하지가 않고 따라서 교회가 힘이 없고 나의 개인 생활에도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을 제가 현대인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보다도 훨씬 나중에 쓰여진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그 아이들을 끌어다가 적용을 시킨 잘못된 풀이성경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먼저 그 자체의 문맥과 흐름에 따라서 저자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바울은 범죄 때문에 율법을 잠정적인 조치로 줬다고 했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면 잠정법이 되지 말아야죠. 계속해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항상 있어야 죄를 항상 깨닫게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은 율법이 죄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말과 같아요. 환원하면 얼마나 죄책이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의 의미를 오해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은 죄책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더 죄인이니까 더 죄인이 율법 이거 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로마서 7장의 공고한 그 사람에 대한 선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율법은 죄책을 일으켜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가 돌아다녀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책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 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무리들 충동하고 빌라도 통해서 예수를 처형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빌라도의 법정에는요 발도세를 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니까. 그렇게 율법 지키느라 그런 거죠. 의식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더러운 게 닿을까봐 부정 탈까봐 예. 유월절에 부정을 탈까봐 극히 조심하면서도 율법 지키려 예를 썼단 말이죠. 예수님 죽이는 데는 공작하고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죄를 확신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은 신약 성도들의 새 삶을 위한 가이드도 될 수가 없고 표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내가 과연 율법으로 살고 있는지 내 수준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법인지 그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어느 쪽의 잣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합니까? 율법의 수준일까요? 예수님의 수준일까요? 율법에 근거한 교회 전통이나 율법주의적인 교회 규정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잘하면 아주 예수 잘 믿는 거 생각하고 교회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가르치면 그런 것과는 반대인 거예요. 반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모세 제도 전체를 폐기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적어도 모세법의 도덕적 측면이라도 살려가지고 그것이라마 신약교회에 적용해야겠다 하는 그런 이쪽에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의 잠정성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겠다.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어떤 반응이 나면 아니 그럼 법이 없으면 율법을 다 그냥 제쳐놓으면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범죄가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들 얘기해요. 갈라디아 뒷부분은 우리가 또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성령으로 살라는 거죠. 성령으로. 다른 거 얼마나 간단해요. 성령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기나긴 역사 동안 그 모세 율법 시대를 지나왔는데 이제 그것을 졸업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는 것은 어제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거든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전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도덕법으로 선약 백성을 통제하라는 것은 약속된 성령에 의한 새삼의 원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겠다는 소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형벌의 두려움을 통해서 완력으로, 강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임시적인 방편이었어요. 그럼 공사 중이라는 표시 자주 보시죠? 임시 통로가 꼭 있잖아요. 공사 중, 건물 같은 건설은 보통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보호 길이 있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공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임시 통행에는 제거되잖아요. 스카폴딩 어떻습니까? 건물 지을 때만 필요하잖아요. 다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걷어버리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왜 건물 좋은 건물 지어놓고 아주 새롭고 좋은 것이 왔는데 스카폴딩 그대로 놓고서 창문으로 바깥에 내다봐요? 무슨 일이죠? 아브라함 언약에 비해서 율법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수준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율법이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율법을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갖다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그냥 십계명만 떠올리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로마서 7장 12절을 또 우리가 연상하거든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씀에 눌려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한 구절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아유 거룩한 거니까 이게 영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단순 논리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그 내용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자리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그냥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당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하나만 잘 읽어봐도 율법에 대한 우리에 대해 기준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장관 세월에 걸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의 거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에 굉장히 성공적인 신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셔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써 구원하신 그 모든 계획과 그런 내용과 그런 완성된 작품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즐겨야죠. 그리스도의 한영없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게 그게 하나님 주여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말은 늘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 가서 자꾸 한눈 파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잘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잘 숙지를 하고서 잘 깨달은 다음에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좀 누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서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신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